좋은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자, 첫 소식 바로 시작하죠. 예, 지난 25일이었죠.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민주당 이 당권 레이스 본격 서막을 올렸습니다. 자,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박주민 이렇게 새 후보 첫날부터 정말 불꽃 팍 튀는 연설 대결을 펼쳤는데요. 자, 입은 달라도 똑같이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금 위기다 였죠? 이렇게요.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현재 민주당이 다 어렵다 하는 그런 누가 이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위기로 인한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새 후보 각자의 일정을 돌면서 표가 다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김부겸 후보, 이낙연 후보 측을 살짝쿵 자극할 만한 일정 하나를 소화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러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을 간 겁니다. 이거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일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이 당권 경쟁과 여권 차기 주자 경쟁이 어차피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만큼 김부겸 후보는 김부겸 후보대로, 이재명 지사는 이 지사대로, 자, 이낙연 후보 보라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렇게요.
군포 버리고 그 어려운 대구로 가셔가지고 떨어지고 또 붙었다 또 떨어지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자,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러잖아도 이 두 사람 간 연대설 모락모락 솔솔 나오고 있는 마당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았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야, 이건 뭐 덕담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자,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무슨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자, 이낙연 후보도 박주민 후보도 도지사 경기도청 집무실로 온다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마침 이낙연 후보가 오는 30일 목요일에 경기도 의회를 찾는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 의회 바로 옆에 경기도청이 있는데 말이죠. 과연 거기를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시행 지나갈 것이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계속 지켜보기도 하죠.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예, 최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 속에서 아파트 두 채를 갖고도 나머지 한 채에 대한 처분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한때 사임설까지 나왔던, 하지만 며칠 뒤 처분 의사를 전하면서 또 유임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 재산 현황 나온 이 관보를 보면요. 김수석은 도곡동, 강남 도곡동 H 아파트, 84제곱미터짜리, 그리고 잠실 G팰리스 123제곱미터짜리 이렇게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자, 과연 강남이냐, 아니면 송파냐, 어디를 팔 것이냐, 이게 정말 귀추가 주목됐죠? 야, 아니, 아무리 강남이 좋아도 잠실이 뭐 어때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다가 사람이 더 넓은 아파트 살고 싶어 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다른 한쪽에선 무슨 소리냐. 이미 좁은 게 문제야. 답은 어차피 강남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건 그냥 다 팔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호사가들의 예측도 완전히 갈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조원 민정수석의 선택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잠실 G팰리스를 팔기로 하고 이 도곡동 H 여기를 그냥 계속 갖기로 했던 거죠. 자, G팰리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일단 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 H 아파트 약 7억 원, 그리고 G팰리스 3억 5천만 원 올랐다고 하더군요. 자, 물론 이런 선택을 한 진짜 속내, 그건 하늘과 김수석이 아닌 제3자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인과 낙타의 다정한 모습이죠. 이 만남은 무려 100km를 헤맨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네이버구에서 원래 주인이었던 태무로 씨가 친구한테 이 낙타를 팔았는데요. 9달 동안 친구 집에서 머물던 낙타가 새 주인집을 탈출한 겁니다. 몽골 고비 사막의 가파른 절벽과 마른 강, 철책을 지나 상처투성이가 돼가면서 100km를 돌아 옛 주인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신에게 돌아온 낙타에게 주인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틀 전 부산 금정구 두실역 근처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배와 다리의 털이 모두 굴에 탔습니다. 또 이 고양이 뱃속에는 새끼도 함께였는데요. 동물병원으로 바로 옮겼지만 결국 뱃속에 있던 새끼 고양이와 함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고양이를 돌본 수의사는 화상을 입은 상태로 봐서 누군가 토치 같은 걸로 학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딱 봐도 작아 보이는 욕조지만 이 흑곰에게는 최고의 피서지 같죠. 오늘 미국 버지니아주 포트밸리의 한 가정집에 나타난 야생 흑곰입니다. 흑곰은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이렇게 낮잠까지 청했는데요. 놀랄만한 이 상황에 집주인은 오히려 흑곰의 낮잠을 방해할까 조용히 동영상만 찍었다고 하네요. 오늘 오후 2시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서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케이블카 양쪽 방향 두 대에는 4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20여 분 만에 케이블카가 다시 움직였는데 탑승객 10명 정도는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케이블카가 정전으로 멈췄던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7년 전인 1953년 오늘 판문점에선 6.25 전쟁을 끝맺는 정전협정이 열렸습니다. 2년 정도를 끌어온 이 협정의 핵심 쟁점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포로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군의 특수부대로 들어간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인 판문점. 양측 대표가 정전협정서에 사인합니다. 이후 시작된 포로 교환. 중공군과 인민군 포로는 18만여 명, 국군과 미군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인민군 7,792명은 북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방공포로라 불렸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담은 영상이 미 국립문서관리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를 들고 당당히 행진하는 포로들. 이들의 새로운 이름은 방공 애국 청년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열렬히 만세를 외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 신체 검사를 꼼꼼히 받고 군사훈련소에 입소합니다. 국군 장성의 훈시 후엔 군악대의 연주도 열립니다. 담배를 피우는 편안한 얼굴에서 아직 긴장이 역력한 얼굴 등 가지각색입니다. 당시 군의 포로 정책 문건입니다. 8250 부대의 방공포로 만여 명이 장교와 사병으로 입대했다고 적혔습니다. 생포공비의 역이용, 정보 수집 목적이었습니다. 8250 부대는 지금 특전사의 원조격인 부대로 북파 공작, 후방 교란, 대북 정보 수집 특수부대입니다. 하지만 괴뢰군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므로 은밀한 사상 감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끝맺습니다. 환영의 꽃다발 뒤에 숨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왔다고 하지만 또 열렬한 어떤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포로들을 북파공사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형태로 좀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된 것이죠.
냉전의 비극이 낳은 전쟁 포로. 그들은 남과 북 어디에서도 온전히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희망을 찾게 되는.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극장에 모처럼 관객을 다시 불러들인 건 다름 아닌 좀비 영화였습니다. 바이러스를 다룬 영화에도 눈길이 가는데 아무래도 영화 밖 현실과 겹쳐서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미쳤어. 거기 또 들어간다고?
정체 모를 좀비 바이러스가 휩쓴 지 4년 뒤. 간신히 이웃나라로 피했지만 병균 취급을 받으며 살던 삶을 불러들인 건 폐허가 된 고국입니다.
탈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탈출한 이후에 바깥의 세상도 사실은 이렇게 녹록치 않은.
가장 극단으로 치달은 감염의 모습을 담은 좀비물은 하필 지금 상상과 어쩌면 현실이 될 모습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듭니다. 극장 좌석을 절반 이하로만 여는 요즘 아시아 곳곳에서 뜻밖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식량이랑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도 밖에는 절대 못 나가요. 차라리 굶어 죽지.
대상이 좀비든 바이러스든 감염의 공포를 떨쳐내려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눈처럼 조용히 흩날리는 이 바이러스는 여성에게만 치명적입니다.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난자를 강제 채취한다는 영화 속 상상은 감염이 전 지구를 지배한다면 사회 약자부터 일상과 존엄을 빼앗길 거란 암울한 미래를 비춥니다. 첩첩이 비닐장벽을 친 집, 그리고 손 씻기를 강조한 장면이 마치 코로나 사태를 예고하기라도 한 듯한데 불안한 현실에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10년 전 영화도 되짚어보게 합니다.
I'd rather the news story be that we overreacted and that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because we didn't do enough. That's why we're here today.
JTBC 강나현입니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6년 전의 위헌 결정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쟁점입니다. 당 안팎에선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할 추진단이 첫 발을 뗐습니다. 시작부터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임시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그리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 꺼내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를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대선까지 끌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1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어떻게 극복할지입니다. 당 내에선 특별법 제정이나 개헌에 이어 국민투표가 대안으로 거론됐습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국민투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행정수도 이전을 서울시장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내 충청권 인사들에 이어 대전시당까지 찬성 입장을 내는 등 내부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추진단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법론을 놓고 오늘은 국민투표 안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추진단 회의에서도 네네.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네. 국민투표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투표안을 이야기를, 어제부터 이렇게 쭉들 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16년 전에 그 관습헌법으로 이야기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될 때 그때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이 헌법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고 가장 국민적 합의를 정확하게 모으는 방법이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 하나를 딱 정하지는 않고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올해 되게 이제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갈지 분명하게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개방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나온 방법을 보면 입법, 그리고 개헌,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아직 추진단 네. 회의가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결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네네. 의원님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가장 네.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세 가지 방법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공통점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적 합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국민투표 그리고 개헌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투표는 투표하는 과정에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또 개헌하는 것은 그 과정에 개헌의 내용을 둘러싸고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가능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을 네. 전제로 해서 지금 에너지를 그만큼 쏟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습 헌법으로 막히긴 했습니다만 그때랑 사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떤 사정이 달라졌냐면 행정 그 복합 도시 지금 세종시가 이미 진행이 돼서 그런 과정에서 한 축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행정이 분할됨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비효율도 굉장히 높고 또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해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 그리고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속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면 헌재에서도 사정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가장 빠르고 또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국회와 네. 청와대 외에 서울대와 KBS 그리고 국책은행에 대한 이전론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논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는데 그 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아직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행정수도 이전과 또 한 축으로서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드는 일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스피리언스 모어 XM3.
아우 죽겠다. 제 매니저 동생이 준 건데 패치가 들어있네. 와 이거 조그만 게. 오 대박. 오 어메이징.
건강한 라이프와 가까워지는 길 알록 패치.
안녕하세요.
Son Alden, absolutely the unbelievable goal.
네, 70m를 내달린 손흥민 선수의 이 장면이 올해의 골로 꼽혔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가장 빛났다는 찬사와 함께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데브라이너가 가슴으로 툭 공을 떨어뜨려놓고 뻥찬 시원한 중거리 슛. 마르샬이 3명의 수비수와 골키퍼마저 재치있게 속여내고선 골망을 흔든 골. 둘 다 올해의 골로 손색 없어 보이는데 축구 팬들을 가장 놀라게 한 골은 따로 있었습니다.
There's your three to choose from. The winner is starting with you, Ian. For you.
12초 동안 상대 수비수 풀 12번의 터치로 제쳐내고 만든 골.
World class. Absolutely stunning.
세계를 홀린 이 장면을 BBC도 올해의 골로 꼽았습니다. 프로 무대 400번째 리그 마지막 경기에선 비록 골을 넣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은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서 숱한 기록을 새로 썼던 날들로 채워졌습니다. 별들의 무대 챔피언스 리그에선 화려한 골을 수놓으며 한국인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고 40m 넘게 내달려 넣은 골로는 아시아 선수로 처음 프리미어리그 통산 50골을 찍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이 골 뒤에 오른팔 부상을 입었던 손흥민.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리그 일정이 연기됐고 이사이 손흥민은 부상을 이겨내고 기초 군사 훈련도 받으며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시작된 리그에선 골 넣는 골잡이뿐만 아니라 동료를 돕는 패스도 뿌리며 아시아 최초로 10골 10도움을 올린 선수에 올랐습니다. 총 18골 12도움,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의 시즌을 정리하며 영국 언론은 한국의 공격수는 토트넘에서 황금처럼 빛났다고 칭찬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이번 장마가 지금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제주는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주 지역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48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시작도 가장 빨랐고 또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실제 비가 내린 날도 48일 중 34일입니다. 즉, 한 달 넘게 비가 내린 겁니다. 중부와 남부 지역도 오늘까지 34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년인 32일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이렇게 장마가 길어집니까?
네, 최근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주변 대기 흐름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도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면서 장마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해야 점차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크게 확장하며 우리나라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 지역은 내일, 남부 지역은 30일 전후, 중부 지역은 다음 주 중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가요?
네, 밤사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내일 잠시 소강상태에 들면서 중부와 제주도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예상 일기도로 보면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엔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이어지다가 내일 오후, 늦은 오후에 충청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한 장맛비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시원한 것만은 아닙니다. 습도가 높아서 이렇게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는 제주도의 경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낮에 장맛비가 잠시 그치면서 중부와 제주지역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9도, 제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아까 구석찬 기자가 전하기로는 남부지방, 그러니까 부산 쪽은 내일 새벽 1시 반쯤이 이제 고비일 거라고 했는데 아무쪼록 밤사이에 좀 전국에 침수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곧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TV로 소셜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의미 있는 판결들을 짚어볼 텐데요. 법조팀 오효정 기자와 박상욱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고 있나요? 괜찮은 건가요? 오래 품어왔던 꿈들 내 것이 아니었나 봐요. 다 그렇잖아요. 그게 참 그리웠나 봐요.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던